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고 2022년 첫 위드 바이블로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난 2021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내게 하시고 아침 해가 도둠같이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끈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나가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연결하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심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나날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가지고 올라온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을 통하여 그 유명세는 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와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냐는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혼은 쉽게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도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한쪽에서는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부도덕으로 한정지은 반면에 다른 한쪽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죄를 덮어씌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그 명성에 흠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변칙수를 정수로 돌파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당시 사회와 바리새인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자해석하여 이혼을 남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은 남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된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사회에 견고하게 세워진 전통과 질서를 근본적인 말씀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당신의 대답이 모세가 말하는 율법과 모순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이혼을 당하면 더욱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것이지 이혼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다 선포하기만 하면 간단히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를 말씀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다 보니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어 법이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혼 생활이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해서 끝낼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님에도 요즘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황혼 이혼율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과 음행과 같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예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을 함부로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키고 교회 공동체는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천국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서로 양보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나 예수님 당시에 펼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조차 여자와 아이들의 개수는 빠져 있습니다. 앞선 18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의 안수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순결함을 가져야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하면 순진하고 죄에 대해 비교적 덜 빠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나 낯선 곳에 갔을 때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거나 더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매달려 갑니다. 아빠 손을 잡았다는 것, 엄마 품에 안겨 간다는 것, 그것의 평안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셋째로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커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애초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시대별로 집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함께 이해해야 하겠지만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잘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의 문제에서는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려놓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가 던지는 수고가 머뭇거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결단을 하기가 머뭇거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기가 머뭇거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했다면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에 순종하시어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에 등장한 어떤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젊은 나이에 부를 이룬 성공한 인생임을 자랑하고 싶었거나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영생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청년은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있게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0계명을 말할 때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사람들에 관한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청년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며 제가 아직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너는 영생을 받았다 라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에게 남아있던 결정적인 문제가 소유욕, 물질에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좀 전에 자신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꽁무니를 빼듯이 사라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이 청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한 가지, 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업과 성공,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일들, 욕망과 정욕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난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이 자신들보다 못한 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부도 잃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 배운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어린이 찬양에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진 못하지만 행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자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오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며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상급으로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었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만 했지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센트럴 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파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리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오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저 침묵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성영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코비드-19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과 신앙,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낸 유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영적, 육적으로 지친 자들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이웃과 사회,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던져진 양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